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8월 5일 화요일 홍해를 건너며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4장 12절을 읽어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조직된 군대처럼 애굽을 떠났다. 히브리어 차바, 마하네라는 군대, 사단, 진영, 무리라는 뜻의 용어는 이런 내용을 뒷받침한다. 그들은 일정 규모로 나뉘어 군대와 같이 행진했다. 나중에 발람은 모압 언덕에서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았다. 한편 모세는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다. 이것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요셉의 믿음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세부 사항이다. 요셉은 애굽의 화려함과 특권 속에서 살았지만 약속의 땅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뼈를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주께서 맹세하신 대로 반드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인을 찾아오셔서 약속된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다. 이스라엘인은 가나안에 도착하자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당신의 백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인 표징이었다. 주님은 그 가운데 거하시며 또 구름 가운데서도 말씀하셨다. 한편 바로는 자신의 마음속 진정한 동기를 드러낸다. 그는 회심하지 않았고 진정으로 회개하지도 않았다. 그가 하나님께 복을 간구한 것은 촌극에 불과했으며 아마도 자신의 마음을 속인 것일 것이다. 그는 군대를 모아 도망친 노예들을 뒤쫓았다. 이 사람은 얼마나 죄의 눈이 멀었던가. 바로의 군대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백성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감정을 표현하였다. 이런 반응은 앞으로 여러 번 반복될 외침이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출애굽기 14장 11절. 곧 장자를 보호하신 일 등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믿음의 부족을 드러냈다. 교훈입니다. 백성들은 규모 있게 애굽에서 나왔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하였다. 회개하지 않은 바로는 돌이켜 그들을 뒤쫓았고 백성들은 믿음의 부족을 드러냈다. 묵상. 당신이 끔찍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부족을 먼저 보였습니까? 적용. 당신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서 나타난 모습을 통해 혹시 다음에 또 다른 상황이 닥칠 때 어떤 도움이 되는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과 원망. 얼마나 빨리 하나님을 불신하였던가. 애굽 왕이 그들을 놓아 보낼 수밖에 없도록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 곧 그들을 기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증거들을 보았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믿음이 시험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다. 곤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신실한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에 있을 때 저희가 한 말을 그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했다. 저희가 당하는 모든 환난의 책임을 모세에게 돌렸다. 살아남는 이들 122. 믿음이 현실 앞에서 부딪힐 때 우리도 그들처럼 무너지기 쉬운 연약한 사람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자신의 생각 속에 함몰되어 주님을 놓치고 실패하기 쉽지만 오직 주님을 굳게 붙잡기를 원하오니 저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얼마 전 대학생인 막내 아들이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신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는 걸까요? 미국의 인지심리학자인 크리스토퍼와 데니엘 사이먼스는 1999년에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흰색과 검은색 셔츠를 입힌 다음 두 팀으로 나눠 이리저리 움직이며 농구공을 패스하게 하고 이 장면을 찍어 1분짜리 짧은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곤 실험 참가자들에게 검은 셔츠를 입은 팀은 무시하고 흰 셔츠를 입은 팀의 패스 수만 세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 중간에는 고릴라 의상을 입은 한 여학생이 약 9초간에 걸쳐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와 선수들 가운데 멈춰서서 카메라를 향해 가슴을 치고 나서 걸어나가는 장면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실험 참가자의 절반이나 패스의 수를 세는 데 정신이 팔려서 고릴라 의상을 입은 여학생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자신의 기대와 일치하는 것, 즉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든지 미래는 물론 사람의 중심까지 다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그리고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사자굴에서 걷더니 구원하시는 하나님, 욥과 요셉, 솔로몬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어떤 불치병이거나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치료의 하나님이라든지 다양한 모습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능력과 축복과 승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다시 말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혹시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처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다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 곁에 오셨는데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은 다니엘서 1장을 본문으로 원하는 하나님과 필요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의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기원전 605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벨론과 예루살렘과의 전쟁입니다. 결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바벨론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전쟁은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던 사탄의 정신을 가진 나라입니다. 바로 사탄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이러한 반역의 정신으로 하나님에게 전쟁을 일으켰으나 패하여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사탄은 그때 이기지 못한 하나님과의 전쟁을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웠던 뱀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였던 아담과 하와를 공격함으로 하나님께 전쟁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사탄은 가장 뛰어난 용사 니므롯을 통해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께 직접 대적하였습니다. 세계 최강대국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예루살렘을 끊임없이 공격함으로 사탄은 하나님께 도발해 왔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도 바벨론이라는 당시 세계 강대국을 이용해서 다시금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사탄, 선과 악의 치열한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혼란과 위기와 고통에 빠뜨리는 것은 이러한 전쟁 자체가 아닙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지구의 역사가 바로 이런 선과 악의 대쟁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치열한 전쟁이 계속 일어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혼란과 위기와 고통에 빠뜨리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제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벌써 커서 대학생인 두 아이가 어릴 때 서로 말다툼을 종종 했었습니다. 누가 힘이 세나 하고 다투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씨름이나 몸싸움을 하더니 호랑이, 사자, 코뿔소, 코끼리, 공룡 등 힘센 동물들을 말합니다. 그리곤 이순신 장군 같은 역사적 영웅이나 삼손 같은 성경인물, 로봇이나 만화 캐릭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제야 끝이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합니다. 맞죠? 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면 당연히 하나님이 이깁니다. 그러나 다니엘 1장의 전쟁에서는 우리의 상식과는 상관없이 악이, 사탄이 이기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이겼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하고 잡아가고 죽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시다니, 하나님의 나라가 지다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다니,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다니, 말이 안 되는 결과입니다. 더군다나 2절에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정말 엉뚱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생뚱맞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위기입니다. 고통이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항상 승리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요? 왜 이리 힘이 드는지 고달프고 어렵고 아프고 위기와 혼란과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위기와 혼란과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위기와 혼란과 고통의 시기에 그래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비록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사탄의 나라 바벨론의 한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뜻을 정하였습니다. 자신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지만 원하던 하나님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 하나님께로 향하자 다니엘은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간 바로 그곳에서 뜻을 정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했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왕 나타나실 거면 좀 인심을 써서 아예 전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뭐 이런 강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몰살시키시는 하나님이나 골리앗을 작은 죄악돌 하나로 쓰러뜨리시는 하나님이시거나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시는 그런 하나님 정도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사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1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1장 그때 그곳에서 가장 절실한 하나님은 바로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은혜와 긍휼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은혜는 안 줄 것을 주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에게 축복을, 구원을, 천국을 줘서는 안 되지만 은혜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은 반대로 줄 것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 심판, 멸망, 죽음이지만 주시지 않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바벨론에서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구출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세상 한가운데서 선과 악의 대쟁투 한가운데서 혼란과 위기와 고통의 한가운데서 멸망과 죽을 수밖에 없는 다니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 배우듯이 그런 기적과 이적과 능력들은 일시적입니다. 구원을 위한 믿음을 가지게 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한 진정한 믿음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돈과 명예, 권력, 건강을 우리가 원하지만 우리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방해가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활과 칼과 전쟁이나 말과 마병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축복과 치료와 승리의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로마를 무너뜨릴 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죄악 세상 한가운데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을 쫓다가 정작 우리에게 절실한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하나님이신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쟁투에서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는 혼란과 위기와 고통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는 혼란과 위기와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랍보금기별 2권 39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위기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늘나라의 3대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과 거룩한 손이 핸들을 쥐고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님께서는 의로 당신을 섬길 백성을 세상에서 모으실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통과 혼란과 위기의 순간에도 하늘나라의 3대 세력, 즉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처럼 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하여 저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할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뜻을 정하여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
하늘에 계신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혼란과 위기와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 시간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건강 개혁 태만.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여, 일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절제하기만 한다면 그대는 현재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건강을 누릴 수 있으며 나쁜 질병들을 피할 수 있다. 뜨거운 음료는 위장에 장애를 준다. 치즈가 위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대가 채로 치지 않은 통밀빵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을 흰 밀가루빵이 주지 못한다. 보통 사용하는 채로 친 고운 밀가루는 신체를 건강한 상태로 보존해 줄 수 없다. 그대들은 둘 다 활동력이 없는 간장을 가지고 있다. 정제된 밀가루의 사용은 그대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그대가 지금과 같이 먹고 마신다면 어려움에서 그대를 구제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다. 그대는 자신을 위하여 가장 경험 있는 의사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대의 식사를 조절하라. 그대는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가장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자주 때로는 지나치게 많이 위장에 넣으므로 그대의 소화기관에 심한 부담을 지운다. 이것은 위장을 피로케 하여 가장 건강에 좋은 음식일지라도 받을 수 없게 한다. 그대는 그릇된 식사 습관 때문에 계속하여 약화된 위장을 가지고 있다. 그대의 음식은 너무 기름지게 요리된다. 단순하게 천연 그대로 음식을 준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의 입맛에 맞게 음식을 준비한다면 위장을 위하여는 전혀 맞지 않는다. 신체가 부담을 받으면 몸은 자기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대의 노력에 저항하려고 애쓴다. 그대가 신체에게 지운 짐을 벗어버리려는 노력의 결과로 오한과 열이 난다. 그대는 자연의 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신체에 법칙들을 설정해 두셨는데 그대가 그것을 범하면 반드시 형벌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대는 건강을 참작하지 않고 입맛만을 고대하고 있다. 그대가 약간의 변경을 시도하긴 했으나 음식물의 개혁을 겨우 시작했을 따름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아는 모든 가정 중에서 그대의 가정보다 더 건강개혁의 유익을 요구하는 가정이 없다. 그대는 이유를 밝힐 수 없는 고통과 쇠약으로 신음한다. 그리고 고통이 그대의 운명이며 신의 섭리가 이와 같이 그것을 정하셨다고 생각하면서 그대가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크신 은혜로 감수하느라고 애를 쓴다. 만일 그대가 눈을 뜨고 그대의 평생 걸어온 발자국이 현재의 빈약한 건강 상태 가운데로 직행한 것을 볼 수 있다면 그대는 이전에 진상을 보지 못했던 그대의 맹목에 대하여 놀라게 될 것이다. 그대는 비정상적인 식욕을 조성해왔다. 그러므로 그대가 만일 식욕을 그릇되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즐길 수 있었던 음식 맛을 절반도 끌어내지 못한다. 그대는 체력을 악용하였으며 그 결과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이 존재하게 되었다. 신체는 참을 수만 있다면 남용되는 것을 저항 없이 견뎌낸다. 그러다가 그것이 당하는 고통스러운 부담과 잘못된 대우를 떨쳐버리려고 일어나서 강력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렇게 되면 두통과 오한과 열이 나며 신경질 마비 등 너무도 많아 열거하지도 못할 다른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나타난다. 먹고 마시는 데 대한 그릇된 습관이 건강을 파괴하며 아울러 향기로운 생애를 파괴한다. 그대는 신체에 열이 나게 하고 식욕을 잃으며 단잠을 잃는 희생을 여러 번 치르면서까지도 한 번 잘 먹는 일을 얼마나 자주 자행했던가. 음식을 즐기지 못하고 잠 못 이루는 밤, 고통스러운 시간들, 이 모든 것이 입맛을 만족하게 하는 한 끼의 식사 때문이 아니었던가. 수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타락한 식욕에 탐닉하고 있으며 그들이 말하는 대로 소위 포식을 해왔다. 그 결과 열이 나거나 혹은 다른 급성의 질병과 필연적인 죽음을 초래해왔다. 그것은 막대한 값으로 산 도락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자살자들은 친구들과 목사들에게 칭찬을 받아왔고 죽을 때 하늘로 직접 옮겨진다고 한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까? 대식가가 하늘에 가다니.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금도성 진주문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계속적인 극기와 희생의 생애를 사셨던 귀하신 구세주이시며 고통당하시는 갈바리의 사람인 예수님의 우편에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무가치한 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지정되어 있고 그들은 더 나은 세계에서 불멸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몸을 그분께 산 제사로 바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행위가 장애를 야기하거나 불경과 질병으로 가득 찬 죽은 제사나 죽어가는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산 제사를 요구하신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양식 시간입니다. 이제 집에 돌아온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도에 따라 보아스의 대답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나오미도 룻도 기다리는 시간이 매우 조급했을 것입니다. 과연 보아스는 약속대로 룻에게 기업물을 잘없애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없었던 일로 지불해버릴 것인가? 하루하루가 긴장되었을 것입니다. 룻과 그렇게 약속을 한 보아스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보아스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절로 6절.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에 말하던 기업 모를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짜기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너에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그렇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보아스는 룻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바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보아스가 사람들이 왕래하는 성문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성문이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물론 적을 막기 위해서도 중요한 장소였지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성문 앞에 모여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해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관례를 따라 보아스가 성문에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성문에 나간 보아스 앞에 때마침 엘리멜렉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룻에게 타작 마당에서 말했던 그 친척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성문에서 그 사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아무여 하고 그를 불렀습니다. 성경의 기자는 아무여 하고 기록했지만 보아스는 분명 그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성문에 올라와 자신의 곁에 앉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친척이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다가 보아스를 만났는지 아니면 보아스의 요청에 의해서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보아스의 요청에 의해서 그가 지금 성문에 올라와 함께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장 보아스는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 10명을 초청했습니다. 당시 성읍의 장로들은 지역사회에 덕망 있는 연장자들로서 실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재판하고 정치, 종교, 군사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데 함께 참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사무엘상 4장 3절 백성의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사무엘하 3장 17절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장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성읍에 들어가 장로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장로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참여하고 재판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보아스는 장로들을 증인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읍의 장로 10명이 성문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보아스는 엘리멜렉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용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용건은 바로 모압에서 돌아온 죽은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가 관할하고 있는 소유지를 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 말리온과 기론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가장 가까운 친척인 그가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행사하면 좋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 다음이 보아스 나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 외에는 더 이상 기업 물을 친척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보아스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매우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상속법에 따르면 엘리멜렉이 죽은 다음 엘리멜렉의 재산은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상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둘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그들의 아내들이 물려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미 1장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첫째 며느리 오르반은 자기의 부모와 친척과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모함된 룻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룻에게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이미 남자들이 죽어 대가 끊겨버린 가문에 계대 결혼을 통하여 후손을 이어줘야 한다는 속깊은 이야기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보아스의 이 말은 첫 번째로 기업을 물려야 할 친척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었음에 분명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즉, 기업 모르는 자가 룻과 혼인을 하게 되면 룻에게 상속이 되어 있는 기업은 기업 모르는 전처의 자식들의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룻이 낳은 자녀들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 모를 자가 룻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룻의 남편이었던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 말이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은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4장 6절에 보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부르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사실 룻기서 4장 4절에 보면 처음에는 이 사람이 자신이 무르겠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무르겠다. 하지만 보아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내린 결론은 자신은 기업 무를 자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포기할 테니 보아스에게 대신 무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보아스가 기업 모를 자로서의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업 모를 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은 재산보다 더 영광스러운 다윗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보아스는 룻에게 한 약속을 지킬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